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시위격으로 진행한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오후 72시간 인민해방군 실전훈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타이완 봉쇄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알렸습니다. 타이완 교통부도 이날 정오를 기해 중국군이 발표한 6개의 훈련 구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타이완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상과 공중에서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각종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6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이번 훈련에 대해 이런 활동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 측의 시도라면서 이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오판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육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핀둥형 인근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을 놓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이 8일부터 2박 3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인사로는 첫 중국 방문입니다. 박진 장관은 9일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현안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칩4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도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달 7일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 장관의 이번 방중에 대해 8월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돌아보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하이난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격 봉쇄됐습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 등에 따르면 하이난성 사니아시는 6일 오전 6시를 기해 저녁에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자택과 숙박시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채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당국이 항공사에 관광객들을 태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8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사냐를 떠나지 못하고 숙박시설 등지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수만 명의 쇼핑객이 몰리던 초대형 면세점인 사냐 국제면세점과 주요 관광지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 정오까지 하이난에는 약 5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남미 쿠바의 대형 유전 저장 단지에서 5일 벼락으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항구 도시 마탄사스의 석유 저장 단지 내 탱크가 이날 벼락을 맞고 폭발했습니다. 폭발이 나자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은 다음날 바로 옆 탱크로 옮겨붙었습니다. 당시 탱크에는 2만 5천 세제곱미터의 원유가 저장돼 있었고 단지에는 모두 8개의 석유 탱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무력 충돌이 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처음으로 로켓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가자지구 내 PIJ의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공습했고 팔레스타인 측도 로켓 공격으로 응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이 쏜 대부분의 로켓은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에 요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난 5일 시작된 무력 충돌로 다수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29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달 하순 연합 군사 훈련을 확대 실시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달 하순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만나 미한 연합훈련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이종섭 국방부 장관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유국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한 훈련을 통해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한국형 삼축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 출석해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미한연합훈련의 성격과 의미가 과거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른데 윤 기자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미한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까지의 훈련과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요, 이번 군사훈련은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국급 연합 연습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훈련을 한국 정부의 연습이죠, 민간 차원의 을지 훈련과 통합해서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전국급 연습이란 말은요, 앞서도 나온 그대로 국가총력전의 개념이고요. 전쟁 대비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거에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했던 연합 연습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적 훈련을 복원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까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보면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에서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이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진행이 됐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북한을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합훈련의 취소를 중단이나 또는 소규모로 실시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고요. 야외 실기동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연습 위주로 진행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이후에도 외교적인 협상을 염두에 두고 또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서 연합훈련은 축소해서 실시됐었습니다. 또 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를 않았었고요. 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지난 5월에 출범하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서 했고요. 그중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하자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또 지금은 미국과 한국의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훈련을 강화,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훈련이 참 뭐 야외 기동 훈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인데요. 뭐 11개가 된다고 하는데, 네, 최 기자가 그러면 이 훈련 기간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연합군사훈련은 그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그 13일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번 연합군사훈련 명칭이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 군사훈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일정별로 좀 소개드리면요. 먼저 그 8월 20일 시작되면은 위기 관리 연습을 그 나흘간 하고요. 이어서 1부 연습, 이어서 2부 연습 나흘간 이렇게 그 실시될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위기 관리 연습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에는 그 바로 군사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도발 상황을 가정해서 초기 대응 방안을 먼저 그 연습을 일단 해보는 건데요. 이어서 그 일부 훈련에는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 그리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얘기죠. 서울을 방어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종의 그 전쟁 상황을 가정하는 거니까요. 또 한국 정부가 전시체제 전환하는 절차, 이것을 연습하는 그 훈련을 하고요. 네. 이어서 2부 연습에서는 반격작전입니다. 1부에서 일단 공격 격퇴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2부 연습의 주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군사훈련은 1부 연습과 2부 연습에서 모두 실시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11개 훈련이 실시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미한 연합과학훈련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헬리콥터 사격훈련, 그리고 연합해상훈련, 이런 그 야외 기동훈련을 총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를 하고요. 또 정부 차원의 훈련도 합니다. 아까 그 총력전이다, 총력전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군사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외부의 세력이 한국의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을 하거나 폭발물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 또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 또 은행 전상망 마비, 또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도 한꺼번에 이번에 실시하게 됩니다.
네, 미국은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같은 그런 전략 자산도 파견을 합니까?
예, 그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서도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국가 총력적 차원의 전국급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미국의 폭격기라든지 핵 잠수함 이런 전략 자산이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앞서도 또 말씀드렸지만 올 들어서 북한이 잇따라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핵실험을 사실상 마친 상황,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훈련에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의미에 맞게 걸맞게 전략 자산도 파견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연설에서 미한 동맹 강화를 맹비난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이 뭐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뭐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8월 하순 시작되는 그 미한 연합 군사훈련 때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그 미국과 한국이 그 일본 그 오키나와 근처에서 미국 그 항공모함과 함께 그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훈련을 마친 그 다음 날이죠, 6월 5일 날 북한이 이제 동해로 탄도미사일 8발을 한꺼번에 이제 발사하는 그런 도발을 했는데요. 이번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8월 하순에 실시되는 그 미안훈련도 전에 실시된 훈련보다 규모가 크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북한이 전술적 또는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제 도발을 한다면 8월보다는 9월에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북한이 그 훈련 도중에는 이것을 그 자세히 관망을 하다가 훈련 직후에 보면은 미사일 또는 뭐 방사포 이런 것을 그 도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 8월보다는 9월에 할 것이다 이런 게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도발의 강도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만일 북한이 그 방사포나 미사일 발사 정도로 끝난다면은 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만일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온 대로 7차 실험을 감행한다면 상당히 그 한반도 물론이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얼어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양측의 관련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은 지난 1일 날 이번 8월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죠. 장진 대사가 그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서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무부가 장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를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 국무부 대변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1일 날 장진 대사가 그 언급한 같은 날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블링컨 장관이 한 말이고요. 예. 또 이에 앞서서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그 말하자면 그 톤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그런 그 관측도 있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가 언급한 확인된 정보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인데요.
예. 예.
이 중국의 입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런 그 분석도 있고요. 미국의 네.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핵실험 준비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는 의미죠.
예. 네. 자 그리고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은 중국에 보낸 축전에서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과의 전략 전술적 협동 작전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것이 그 상당히 그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북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 리영길 국방상이 중국의 그 웨이펑어 국방부장에게 8월 1일 그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축전 내용 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이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나갈 것이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잘 아시는 대로 그 한국전에 그 중공군이 참전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후 그 70년간 북한과 중국 간에는 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이것은 그 해석을 해보면 아마 그 미국과 한국 간에 이제 연합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보내는 이런 미국과 한국도 저렇게 연합 훈련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뭔가를 같이 해서 대응하자 이런 그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문제는 이제 중국이 여기에 호응하느냐 이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호응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한국, 일본의 그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이 그야말로 군사 훈련이라든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중국이 이 같은 그 입장에 더 이상 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이것을 그 흥미롭게 검토는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당장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반발이 무력 시위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충돌로 번진다면 참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가상 상황이니까요. 뭔가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만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 사실 그 레토릭 정치적 언사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에 상당히 말하자면 군사적 무력 시위를 타이완 해협에서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여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주 전이죠. 7월 27일 북한이 이제 전승절이라고 얘기하는 한국전쟁 전정협정일에 연설을 하면서 한 것인데요.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하거나 부수려는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발언입니다. 전멸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 건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군사 충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들은 꽤 많지는 않고요.
예.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항상 특히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레토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어지는 도발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2일 타이완을 방문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뭐가 제일 대표적인 문제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 논란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는요,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특히 유엔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은 인정된 말하자면 원칙이라는 것으로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측 주장에 따르면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72년에 중국을 방문해서 이른바 상하이 코뮤니케라는 것을 발표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이후에 1979년에 수교하면서 공동성명을 낸 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확인됐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나 미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결이 좀 다릅니다.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타이완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합의가 중국 측과 있었다는 겁니다. 아, 또 그 중국과 수교할 때 앞서 1979년에 수교할 때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것도 미국은 그 제정을 했습니다. 이 타이완과 단교하면서 이 법을 제정해서요. 타이완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타이완의 방어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문구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별도로 또 타이완에 대한 말하자면 방어 의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에 상당히 개방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그 펠로시 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상당히 그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는 이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짓밟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강렬한 도발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교적 언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일부터는 그 타이완을 둘러싸고 6곳에서 해상훈련 공중훈련 이런 것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1발의 그 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중에서 4발은 타이완의 그 상공을 비행했고요. 5발은 일본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은 그 미국에 대해서 8개항에 걸쳐서 군사적 또는 그 정치적 이런 대화와 소통, 협력 채널을 단절한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7월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당시 미국이 이 문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7월에 그 사실 그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 외교장관 회담만 열린 것이 아니고요. 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통화도 2시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던 때고요.
예.
이 문제도 그래서 중국은 이 보도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논의됐었을 거다. 이런 관측이나 분석들이 많고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그 미군 측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언론들은 블링컨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만남에서 여기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이 어쨌든 의회 지도자로서 행정부와는 다른 삼권분립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사전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온도를 좀 낮추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러나
예.
중국은 이 문제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그리고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는 입장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실제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말하자면 군사훈련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응 조치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제재 조치 이런 것들로 지금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펠로시 의장의 이 방문에 대해서 뭐 여전히 적절했느냐 뭐 말들이 많은데 바이든 행정부가 방문하지 말라 만류를 했는데도 타이완 방문을 강행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몇 달 전서부터 타이완 방문을 준비를 했고요. 이것이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날 미군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펠로시 의장이 계속 기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백악관 또 국무성이 펠로시 의장에게 이 문제 관련해서 그 당국자를 보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아마 안 가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는데 펠로시 의장이 결국 타이완 방문을 강행을 했고 이어서 백악관이 아마 그 펠로시 의장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 아무리 백악관이 원치 않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입법부의 그 수장의 그 방문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중국에게 외교천을 통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우리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펠로시 의장이 백악관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 중국 관계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는데 이번에 또 펠로시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미중 관계 뭐 앞으로 상당히 악화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실제로 중국 측의 각종 보복 조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네. 얘기했지만 중국 외교부가 이미 5일에는 8개 항에 말하자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과 이제 군사적 차원의 대화를 중단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들 협력 사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미국과 북한이 북한 비핵화 문제도 이제 협력 사안으로 미국은 계속 그 밝혀왔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공개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 이제. 분명하다 이런 관측이고요. 그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미중 관계의 악화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고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외교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 상황을 도발로 규정을 하면서 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또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타 죽는다 이런 강경한 언사를 쏟아냈고요.
예.
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응 조치로서 해야 될 조치는 모두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네.
상당 기간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으로 그 긴장 국면을 접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에 이어서 한국에 간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서두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통화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을 왜 만나지 못한 건가요?
네, 낸시 펠로시 그 미 하원 의장이 이제 그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것이 그 3일 밤입니다. 한국 그 오산 공군기지에 그 전용기편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간 중에 그 여름 휴가가 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그 의장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4일 날 40분간에 걸쳐서 그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요.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로 한미 동맹 관계 강화 이 문제를 얘기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언론을 보면은 역시 이것이 그 한국 정부가 중국을 그 의식해서 이런 그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제일 지금 싫어하는 인물이 그 펠로시 그 미 하원 의장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한중 관계 좋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직접 면담을 하는 대신 그 전화 통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윤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언론의 그런 분석이 정말 맞는 분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배경이 있는지는 뭐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것인데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펠로시 의장은 4일 서울에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공동 언론 발표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펠로시 의장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Our three main pillars are security, economics, and governance. And all three of those.
펠로시 의장은 우리 의회 대표단이 순방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면서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서 4일 탄도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예, 그 중국이 이제 둥펑 미사일, 둥펑 미사일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 중국이 개발한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 무력 시위의 하나로 중국군이 타이완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그 해역에서 이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여러 개, 다섯 개 정도는 타이완 상공을 가로지르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겨냥해서 발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을 했고요.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북한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그리고 타이완 사태 전개 이런 것들이 북한에게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말하자면 대화라든지 협상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서방 측과 말하자면 전면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북한까지 이렇게 세 나라가 한 축을 이루는 북방 삼각이 그야말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서방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 남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가 더 강해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북한 당국이 4일 코로나 환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좀 누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북한이 그 2일부터 북한은 이제 유열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발열 환자입니다. 예. 코로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그 발열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엿새째 계속 그 한 명도 환자가 없고 다 완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 등 외부에서는 이것을 잘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상당히 많은 새로운 변이가 생겨서 코로나 환자가 계속 지금 다시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백신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북한에서 이렇게 그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믿지는 않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이상한 것은 북한이 그 코로나 발열 환자가 없고 또 치료받던 환자도 다 완치됐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정작 그 코로나 종식 선언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그 위대한 무슨 지도자라든가 그런 방역 체계 덕분에 끝났다 다 해결됐다 이런 선언은 정작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그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석이 있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 그 종식 선언을 안 하는 것은 만일 종식 선언을 하게 된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 환자가 다시 발생하거나 새로운 그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북한 당국의 체면이 일단 크게 깎이기 때문에 종식 선언을 안 할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일 북한 당국이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끝났다 이렇게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아마 북한 주민들의 그 방역 경각심이 흐트러져서 사실 방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북한 관련 그 전문 매체 등의 그 보도를 보면 한경도 또 평안북도 이런 국경 지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직도 상당한 그 방역 조치가 있고 환자들도 나오고 있고 의약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한 명의 그 유혈자도 없다. 이런 북한 당국의 발표는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이달 하순 연합군사훈련을 확대 실시한다는 소식,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오에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을 이끌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어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라고 믿었던 윌슨 대통령은 안으로 미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나갔고요. 밖으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높였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우드로 윌슨은 1856년에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장로교 목사하셨는데요. 난 늘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데이비슨 대학에 진학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학년만 다니고 집에 돌아왔다가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교인 뉴저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에 버지니아 법과대학에 들어갔는데요. 1년 만에 중퇴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변호사 생활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들어가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공부했죠.
우드로 윌슨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첫 박사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박사학위를 딴 뒤에는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안 가서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됐고요.
1902년에는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됐다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학과 캔드리 클레멘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프린스턴 총장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교과 과정 수준을 높이고요. 현대적으로 바꾸는 등 성공적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죠. 하지만 임기 말에 가서 학생들의 사교 모임인 식사 동아리와 대학원 건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윌슨이 학생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식사 동아리를 없애려고 했는데요. 졸업생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또 윌슨은 학부 학생들 공부에 자극이 될 거라면서 대학원 건물을 대학교 교정 안에 세우고 싶어 했는데요. 그것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큰 싸움에서 패하면서 윌슨의 불만이 아주 커졌죠.
이때 우드로 윌슨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윌슨에게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라고 권유한 겁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윌슨을 앞에 내세우면은 민주당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윌슨은 순진한 대학 교수라고만 생각해서 윌슨이 주지사가 되더라도요, 뒤에서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주당 정치인들의 생각은 큰 착각으로 드러났는데요. 1910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우드로 윌슨은 부패한 파벌 정치에 도전장을 던졌고요. 선거 개혁을 단행하는 등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진보적인 개혁 주지사로 명성을 얻은 우드로 윌슨은 191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다. 그의 선거는 공화당 후보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새로 진보주의 정당을 세우고 후보로 나선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우드로 윌슨 이렇게 3파전으로 벌어졌는데 태프트 대통령과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를 둘로 나눈 가운데 민주당의 윌슨 후보가 손쉽게 승리를 손에 넣었다.
윌슨은 선거운동 당시 개인과 주의 권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정책 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혁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다시 윌슨 대통령 전문가 캔드리 클레멘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연방준비법을 통과시켜서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했죠. 미국에는 오랫동안 중앙은행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뉴욕에 돈을 보내려면 현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죠. 또 이자율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자율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화나 은화 같은 경화로 거래를 해야 했는데 이것이 농업경제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지만 미국이 1900년대 초에 이르면은 공업국가가 되거든요.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요. 산업을 발전시키려면은 돈을 쉽게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융통성 있는 경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관세를 인하하는 언더우드 관세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국 내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국민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연방소득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춤으로써 줄어드는 연방정부 세입을 소득세로 대신한 겁니다. 또 클레이튼 독점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연방통상위원회 FTC를 설립했습니다. 1914년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세자 부부가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럽이 곧 전쟁터가 됐는데요. 처음에 미국은 유럽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윌슨은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지 않게 지켰다 이런 선거 구호를 내걸어서 두 번째 임기에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뒤 얼마 안 돼서 윌슨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이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이 주요 경제 강국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인 나라들이 미국산 상품을 필요로 했죠. 특히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았던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 상품을 원했고요. 미국에서 무기와 탄약 등을 수입하길 바랐습니다. 또 미국이 돈을 빌려주길 원했죠. 현대전이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돈이 아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1916년에서 1917년에 이르면 독일이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이 독일의 적대국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1917년 2월 1일부터 무제한 잠수함전을 재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참전할 경우 독일은 멕시코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동맹을 제의한다. 독일과 멕시코는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독일은 멕시코에 넉넉한 재정 지원을 한다. 그리고 멕시코가 미국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1917년 초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 주재 독일 공사에게 보낸 전문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은 크게 분개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뛰어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1917년 4월에 참전했는데 사실 미국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참전한 지 1년 뒤인 1918년에 가서야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중요해지죠. 이때 가면은 미국이 유럽에 충분한 병력을 파견했고요. 독일의 마지막 공세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은 배를 건조하고요. 많은 양의 물자를 연합군에 전달했습니다. 또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빌려줘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연합국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줬죠.
1918년 초 윌슨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14원칙이란 세계 평화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14원칙은 민족 자결주의와 비밀 외교 타파, 군비 축소와 국제연맹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켄드릭 클레멘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슨의 14원칙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일종의 이상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많은 유럽인들이 전쟁에 대해서 영토를 점령하고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윌슨의 14원칙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 장래 전쟁이 없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14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연맹 설립이었죠. 앞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자는 국가들 간의 조직 말입니다.
4년 넘게 계속되면서 천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직접 프랑스로 날아가서 평화회담에 참석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베르사유 조약에는 윌슨 대통령이 원했던 대로 국제연맹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미국 의회는 조약에 대한 비준을 거부했는데요.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면 독립과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있었고 또 미국이 어떤 국제조직에도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립주의자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전국적인 연설 여행에 나섰지만 여행 도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윌슨은 임기 마지막에 가서 대부분 업무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행정부를 이끌어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조약 통과를 위한 싸움이 지도자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윌슨 대통령은 굉장히 고집이 세했고요. 뭐든지 자기식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지는 쪽을 택하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1920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한 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함께 협력하자는 윌슨 대통령의 이상은 25년 뒤에 국제연합, UN이 설립되고 미국이 여기에 가입하면서 마침내 실현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부당하고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러시아의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민간인들에게 폭탄과 지뢰, 탱크와 야포 공격을 가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러시아는 또 식량을 무기화했습니다. 곡물 저장소를 파괴했으며 밭에 지뢰를 심었습니다. 또 식량 가공 시설을 공격하는가 하면 농장에서 곡물과 장비를 훔쳤습니다. 러시아는 또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았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이런 이유로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매 1분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곡물과 비료 수출을 막고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매 순간 이미 기후변화로 곡물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 올해 3,100만여 명이 가난하게 됐으며 그중 절반이 식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북동부 아프리카의 뿔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지역은 네 번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이미 아프리카의 뿔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수백만의 가축이 사망했으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이 지역 어린이들이 많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G7 장관회의에는 전 세계적인 식량난 문제 해결을 위해 4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절반 이상인 27억 6천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중 20억 달러는 긴급 식량 지원에 쓰여질 것입니다. 또 7억 6천만 달러는 이번 러시아 침공으로 식량난을 겪는 국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사만다 파워 처장은 주요 7개국 장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은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을 하고 또 전쟁과 과정에서 잘 안 보이는 희생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분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